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우리는 꾸준하게 자신의 근황이나 일상 또는 특별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에 녹아있는 여러분의 하루를 만나볼까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 여행 스토리 등 타인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간 SNS가 있습니다. 기마사 수다파 시즌4 2부에서는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2015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획자와 마케터가 함께 듣고 수다 떠는 기마사 수다팟입니다.
기마사 수다팟.
안녕하세요. 기마사 수다파 DJ 심홍입니다. 개인,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소셜미디어 파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이 따로 없는 오직 실행만이 답을 낼 수 있는 소셜미디어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국내 최초 PR 회사에서 설립한 KPR 소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115개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담당자와 PR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PR 활동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1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론 모색이 30.4%, 2위가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 대한 고민이 28.7%였습니다. 운영 채널의 효과적인 방법론,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고민이 상위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향후 새롭게 도입하는 채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위에는 인스타그램이 55%, 2위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38%를 차지했습니다. 1위로 새롭게 떠오르는 SNS,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인스타그램은 최고 경영자 케빈 시스트롬과 창업자 마이크 크리거가 개발해 2010년 10월 발표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다양한 디지털 필터로 적응하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연상케 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크기로 사진 업로드, SNS 연동, 다른 사용자들의 피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진 중심의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채널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5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읽고 다양한 채널 운영 전략을 알기 위해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마사는 현재 3개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기마사 수다팟이 있고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기마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채널의 역할은 다르지만 기획자와 마케터가 기획과 마케팅의 본질을 논하는 장을 만들자라는 공통된 비전이 있습니다. 공통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기마사 수다팟에서는 기획자와 마케터를 위한 기획, 마케팅, 트렌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연사분을 모시고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트렌드 영역 안에서도 패션, 마케팅, 사회 등 많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양한 세부 분야는 기마사 카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카테고리가 궁금하신 분은 기마사 카페에서 기마사 정보 공유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셜미디어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의견이나 생각, 경험이나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으로 공유되는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팟캐스트, UCC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SNS. 이 시간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아사 수다파 시즌4 2부 2015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의 배운철 대표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최고의 마케터를 위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저자, 소셜미디어 트렌드의 본질과 마케팅 활용 가이드, 그리고 운용 전략 팁을 전해주실 배운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 대표님, 저희 뭐 소셜상에서 계속 뵙고 또 소통하기도 네, 하지만 네. 오프 현장에서 또 뵙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또 뵙는 건 처음이고 시작하는데 되게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네.
한번 저희 배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 회사명은 T1M 파트너스라는 회사이고 제가 이제 회사의 브랜딩을 위해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전략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부 매체 활동들은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해왔고요. 올해는 또 회사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T1M 파트너스라는 원래 회사 법인명을 이제 좀 많이 소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부 전공은 전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 직장은 데이콤에서 PC통신 천리안 서비스에서 기술 파트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이 막 붐이 불던 98년, 99년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배 대표님은 입담도 되게 좋으시고 젠틀하시고 또 저희 소셜상에서 인기도 되게 많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프에서 더 인기가 많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 트위터 시절에도 팔로우 숫자 중요하지 않다.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숫자보다는 관계성이겠죠. 어떤 사람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유명하다거나 뭐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금방 진다. 하지만 매력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볼 것이냐, 이것이 소셜상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소셜 쪽은 대부분은 프로필에 혹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거나 가까워진 다음에 타임라인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들을 은연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어떻구나. 특히 이제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작년 같은 세월호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선거철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또 어떤 사회에서 약간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나 어떤 우리가 좀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 거기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지켜보면 가치관들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친함의 정도를 결정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쪽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미국에서 2009년부터 페이스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벌써 한 만 뭐 5년, 6년 정도가 됐는데 그 주변에 이 소셜을 활용해서 브랜딩을 하시거나 또 유명해지신 분도 있고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또 수확을 얻으신 분들도 이렇게 더러 계셔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관계의 네. 지속 가능성,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러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테스트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면을 좀 볼 수 있는 눈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한번 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해볼 건데요. 배 대표님과는 2013년 벌써 저희가 2015년이니까 13, 14, 15, 어우, 3년 정도가 네. 됐는데 2013년 3월 저희 김하사 세미나에서 그리고 4월 달에는 보니까 책 내신 네, 거 네.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도서 서평 이벤트도 좀 네. 진행을 했었고 네. 꾸준하게 저희 김하사와 함께 2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벌써 3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엊그저께 뵌 거 같고
그렇죠.
우선 아까 전에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소셜미디어 굉장히 그 변화가 급변적이에요. 막 이랬다 네. 저랬다 막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뭐 파도가 막 휩쓸듯이 이렇게 휩쓸기도 하고 막 저렇게 휩쓸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제 99년도, 98년도쯤에 인터넷이 막 대한민국에서 막 SNS 눌렀을 때 맞아요. 네. 그때부터 혹시 시작을 하셨나요?
제 사회 경험 전체가 대한민국의 온라인 이용자들하고 같이 쭉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 뭐 웹 시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2009년 12월 1일 날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는 그때 만들었는데 그럼 회사를 만들려고 결정은 이미 2009년도 초반에 했었고 그때가 미국에서 이제 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을 때고 한국에는 막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소개될 때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온라인의 상황들을 보고 있었는데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SNS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앞으로 우리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바꿔놓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의나 컨설팅 부분으로 시작을 해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기업 기관들의 이제 운영 대행에 대한 요청 사항이나 의뢰가 있어서 팀원들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보충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명 넘는 식구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이 네.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미래를 조금씩 내다보실 수 있는 어떤 감각이나 네, 시야의 확장이 되셨던 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저희 대표님이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셨을 때 그 각 채널별로 다른 특징들이 있다고 네, 잠깐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거, 뭐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집어서 뭐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소개된 형태대로 따져보면 사실은 블로그를 광의의 의미에서는 SNS의 시초 근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먼저 시작했지만 한국에는 트위터가 먼저 소개되죠. 아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짧은 글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되게 파격적인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는 아직도 이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는 그런 효과와 또 가장 빠르게 넓게 확산되는 뉴스 미디어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트위터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최근 이제 한 2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SNS 서비스 중에서는 페이스북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3억 5천에서 14억 정도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입자 개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페이스북을 로그인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서비스인 거고요. 한국에도 지금 13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 쓰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관계형 미디어로 뭐 트위터의 어떤 팔로우 기능도 도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기능들을 많이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한 가지 더 꼽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로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IPO 간 이후에 인수한 회사라 서비스는 다르지만 사실 페이스북 한 집안 서비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핀트레스트가 초반에 많이 성장했다가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유튜브 서비스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SNS 기능들을 더 많이 도입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유튜브를 떠나가지고 짧은 클립 형태의 동영상 서비스가 더 많이 강화될 거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바인이라는 서비스도 도입을 했고 인스타그램도 동영상 기능을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있는 서비스 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동영상을 공유한 형태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든 또 등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통 이런 현장 스케치 같은 거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알려줄 때 사진이나 혹은 뭐 텍스트나 URL을 가지고도 공유하기도 하지만 네네. 정말 때로는 그 긴 말이나 이런 URL보다도 보여지는 영상, 음악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아이폰에 내재되어 있는 서비스도 활용해가지고 네. 짤막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기도 해요. 그게 네. 한 1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고 느낌도 전달할 수 있고 네.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네. 뭐 비디오그래퍼가 나오기까지 좀 상황을 설명해보면 우리가 이제 정보가 많아지니까 정보 전달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시각화시키면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포그래픽이 SNS의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발전한 디자인 쪽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포그래픽이 이제 멀티미디어 성격으로 이제 가서 인터랙션이 되는 형태로 이제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사진 기능이 좋아지면서 사실 DSLR 쓰던 사람들이 저도 이제 DSLR 많이 쓰다가 뭐 스마트폰 카메라로 거의 대체하고 뭐 인스타그램이 성장이 된 배경이 간단한 필터를 적용해서 누구나 어떤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사진 시장에 되게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상업적 포토그래퍼의 지금 자리들이 좀 이제 애매해지고 오히려 진짜 전문가들만 남고 대중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스마트폰 앱을 통한 형태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토그래퍼 말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는데 회사에서 취업 구인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비디오 그래퍼를 구한다라고 이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신조어들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동영상 시장의 성장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를 좀 더 잘 기획해서 찍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비디오 그래퍼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되면 예전에는 동영상 작업이 대부분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좀 큰 장비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봤던 게 VJ 특공대 정도가 들고 있는 카메라인데 최근에는 이제 DSLR로 찍기도 하고 이제 장비들이 되게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현장 현장에서 짧은 영상들을 찍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안 좋은 점은 제작 단가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영상들을 잘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직업군으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날 비디오그래퍼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서 좋은 얘기들을 같이 나눴죠.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소셜미디어가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네. 네,
사실 분명 좋은 점도 있으면 분명 위기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어떤 위기 관리,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위기라는 게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잘못 대처를 했다가 더 막 불이 확 타오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되게 작은 일이었는데 커진 일이 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의 어떤 상 내에서 위기가 있을 때 관리하는 뭐 방법이나 좀 팁이 있다면 어떠한 또 방법이 있고 어떤 또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전파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보들이 빠르게 넓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도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뭐 되게 자극적인 정보들이나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거든요. 제가 외부에 이제 컨설팅할 때 하는 얘기 중에 소셜미디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폭로성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이제 위기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기업의 잘못된 부분들이나 부당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전통 미디어, TV,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보도 내용들을. 근데 개인화되어 있는 이 SNS상에서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한번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다 개인 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로 넘어가니까 이 미디어들을 기업의 홍보팀이나 어떤 다른 팀에서 대응팀에서 모든 정보들을 가리거나 필터링 할 수 없죠. 우리가 가끔 포털에 보면 어떤 뉴스가 있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포털은 아직도 그렇게 통제 가능한 영역에 들어있지만 그걸 이미 파다나르고 캡처하고 어딘가에 올려놓은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특성들을 일단 가지고 있고, 기업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모 항공사 뭐 사건도 확산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되는 부분들이 뭐 그리고 그 관계자들의 어떤 근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의 전통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뭐 충분히 내 친구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보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기업이 뭔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는 가려지기 힘들다, 통제되기 힘들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대응하는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 사실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이 어디까지냐, 팩트가 어디까지냐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팩트를 자꾸 가리려고 하면 거짓말하게 되는 기업이.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또 드러나요. 다른 걸 통해서. 그러면 하나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 다음 거짓말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세 번째 거짓말을 하는 형태가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더라라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디어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먹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팩트가 분명한 거,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잘못했다고 하는 거가 필요하지, 그죠?
시인하는 거?
그렇죠.
네.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급사과라고 그래요.
급사과.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 자체를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더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즉시성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 확산을 줄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정성으로 확인하는 거죠.
공시석상에 서시는 그런 분들이나 뭐 어떤 이제 큰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자문을 요청하기도 하죠. 뭐 좀 이런 소셜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요런 상인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이제 문의가 오시기는 해요. 저도 모 방송 관련된 개국 바이럴 마케팅을 제가 전담을 했었는데, 이게 소셜이 안에서 뭔가 진행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 팩트 확인하는 거, 그리고 빨리 즉시 대처하는 거, 그리고 진정성 있게 네. 얘기하는 거, 사과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거를 진짜 경험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소셜미디어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어떠한 뭐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지만 소셜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트렌드를 선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트렌드에 맞춰서 껴맞춰서 갈 것인가, 대표님은 살짝 그 트렌드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이신가, 아니면은 나와 있는 트렌드를 누구나 다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좀 약간 연결해 주는 역할이신가요?
그 제가 운영하는 신문사 사이트가 트렌드 와칭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트렌드 와칭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우리한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트렌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하거든요. SNS 쪽에서 뭐 저나 우리 회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돼 있는 해외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통해서 활용해 왔는데, 그 이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고 그 격차는 계속 줄어들긴 해요. 줄어들긴 한데, 그런 서비스나 형태들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를 한 번 더 분석하고 필터링해서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이제 공공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국 서비스, 해외 서비스, 그리고 또 뭐 약간 애국심 뭐 이런 것들 많이 또 강조하잖아요, 공공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어차피 플랫폼이 우리 게 아닌데 이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어요. 기왕에 쓸 건 잘 쓰고 뭐 잘못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라서, 저희 또 운영대행이라는 거를 기업이나 기관에 운영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맞추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랑 요청하신 쪽의 전략이 동일한가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순하게 숫자를 막 늘려달라 막 이런 저희랑 조금 안 맞는 부분에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좀 진행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뭐 선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해외 비즈니스 서비스 방향에 우리가 약간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패션에도 TPO가 있는 것처럼 소셜미디어도 TPO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전술 부분도 TPO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어떤 이제 마케터 혹은 뭐 마케팅 기획 뭐 기획자에 대한 어떤 조작적 정의들을 서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획자도 있을 것 같고 분명 마케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셜 미디어 분야의 어떤 마케터 분들이 가져야 할 뭐 자세나 혹은 뭐 태도가 있다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분야에 계신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사실 매 학기 이제 학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소셜 미디어 마케팅 DNA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마케팅이 이제 약간 전통적이라 그러면 마케팅을 이제 이론을 잘 배워서 학습해서 어떤 체계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첫 번째는 약간 관객 마케팅이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는 듯한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컨텐츠를 올릴 때랑 밤에 컨텐츠를 올릴 때랑 컨텐츠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게 한 3시간 이내에 전파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보도자료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컨텐츠를 읽고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관계에서 확장되는 부분들인데 그 공감되는 능력이 컨텐츠나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만나보면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성품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마케터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난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싫어. 이 마케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근데 그것보다 소셜 쪽은 훨씬 더 액티브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쪽에서 우리도 얘기가 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공감 능력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고객 클레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왜 이걸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걸 올렸을까를 처음에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악성 댓글러라고 생각하고 지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 주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뭘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소셜미디어 마케팅 하기는 되게 어렵죠.
어렵죠. 저희 그 김하산에 6만 4천 명의 10대부터 한 60대까지 뭐 기획자나 마케터 혹은 그분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 뭐 대표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한 10년 동안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대체로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한 10명의 2, 3명 정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엄청 활동적이고 액티비하고 먼저 이렇게 다가갈 줄 알고 네. 이런 성향을 갖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얘기가 김하사 내에서 정모들이 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 아무래도 업체나 개인적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도 모객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랬죠. 이 기획자나 마케터들은 자신의 그 골수 어떤 생각 이게 의식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절대 행동을 안 한다.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어떤 대상이든지 다 바꾸는 수 있다. 네. 네, 이제 정말 이렇게 네. 막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것처럼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계속 하드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공감 능력 그리고 어떤 관계형 그리고 타이밍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를 올 때 오전과 오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전과 오후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럼 뭐 8시냐 7시냐 네. 뭐 11시냐 이제 네. 뭐 약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자 이게 공감형이고 이제 관계형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가 첫 번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보는 우리는 이제 목표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우리의 목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하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 이제 지하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8시부터 9시 사이에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때 제일 많이 컨텐츠가 소비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타겟이 35세에서 44세까지 여성분들 타겟이에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8시 하면 컨텐츠가 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그리고 9시 때나 10시 때도 안 맞는 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잠깐 쉬고 뭐 아침 드라마도 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시 때가 더 좋다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홈쇼핑에서 홈쇼핑을 하는 시간대 여성들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홈쇼핑이 제일 많이 모바일상에서 되는 시간대가 11시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11시에 올리고 있고 제가 테스트로 8시하고 4시 때 4시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8시는 정말 안 나오고요. 뭐 저희가 조금 더 테스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나 뭐 이미지의 특성에서도 따로 다른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시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와서 아예 저녁 시간대 모든 일 다 마치고 잠깐 볼 수 있는 한 10시 때를 또 테스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듯이 그 상품하고 서비스 그리고 목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는데 뭐 보통은 이제 뭐 8시 출근 시간대 또는 11시 점심 시간 전이나 뭐 점심 먹고 온 1시, 2시 사이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제 업무가 끝난 4시부터 6시 사이 이런 때는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는 잘 맞고 젊은 층이나 학생층은 야간 때 역시 뭐 11시, 12시 이때도 되게 반응이 좋아요.
네, 저는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제가 라디오를 거진 달고 살아요.
네.
근데 그 타겟을 좀 서칭할 수 있는 자료로는 라디오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밤을 새면은 그 이제 대부분 CBS를 좀 많이 듣는데 그 음악 방송인데 딱 새벽 4시부터 6시 빼고는 하나는 얘기를 안 해요. 다른데 4시 영적인 시간 4시부터 딱 6시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막 강의를 막 자료를 막 준비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 한 템포를 정말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시간대별로 DJ의 특징과 특성, 음악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 약간 클래식한 것들, 그리고 영화 이야기, 그리고 그 문자로도 사연을 받잖아요. 그 소개해 주신 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서 사는 주부 누구누구입니다. 라든지 아유 뭐 사연을 보면은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야 좀 앉아서 네, 차 한잔 네. 하네요. 이게 네. 바로 한 11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 타임도 새벽 타임도 마찬가지고 홈쇼핑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네.
약간의 어떤 라디오도 네, 불특정 네. 다수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컨텐츠 전략 세울 때 우리 TV나 라디오나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홈쇼핑 그리고 뭐 필요하면 케이블 정도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연구 끝에 그 시청률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재미로 그냥 심심풀이로 그렇게
네네네.
막 테스트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참고해야 되고 지금 환경이 이제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있다라고 하면 모바일은 동시성을 가지잖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뭐 페이스북 확인 가능하니까 그런 동시성들을 이해해서 콘텐츠 기획을 하면 좀 더 이제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네. 어우, 좋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타겟 분석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네네.
그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뭐라죠? 자료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자료를 토대로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2015년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정말 이제 핵심 키워드를 뽑을 만한 것들이 뭐 뭐 한 가지 혹은 뭐 두 가지가 있다면 네. 대표님은 어떤 키워드를 뽑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트위터가 막 한참 진행하다가 제가 2011년도, 12년도 되기 전에 11년도부터는 페이스북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페이스북 대세로 오고 지금 SNS상에서 지금 저희 회사도 중심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까지 제가 이제 뭐 모바일 쪽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해외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모바일 중심, 뭐 모바일 센트릭 이렇게 얘기하고 모바일 퍼스트 해서 모바일 우선 했는데 올해 나오는 자료들 중에 쓰는 단어 모바일 온리라는 단어를 써요. 모바일만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2015 제가 작년부터 이어서 강조해드리는 거는 모바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모든 상황이 모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PC, 웹 이렇게 막 나누고 했었는데 그냥 모바일 환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기업에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얘기가 우리 계속 뭐 많이 되어 왔잖아요.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으로 완전히 자리를 거의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자기의 역할을 이제 양분하고 있어요. 상호 의존적으로. 전통 미디어에 나왔던 기사를 사람들이 SNS에 퍼다 나르고 SNS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전통 미디어가 다시 취재하는 이런 사이클이 이미 이제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소셜미디어의 이 미디어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전에 큐레이션이라는 서비스로 갔다가 이제 뭐 지금 완전히 그냥 미디어라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소셜미디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보조 채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미디어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마케팅이나 사업 전략들이 많이 바뀌겠죠. 또 모바일 우선으로 하면 당연히 바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를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잘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많이 스터디하고 또 정보 공유하고 있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그 어느 분한테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2015년에 핫 키워드는 모바일과 해고다라고 두 가지를 제가 작년 말에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모바일과 해고 해고는 이제 떨어지고 이제 모바일만 잘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만큼 경기가 사실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대부분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비자의 지갑이 닫혔다. 줄도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비자의 어떤 소비 형태 자체가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은 소비를 하는 또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어떤 소셜미디어 혹은 뭐 소셜상에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어떤 뭐 카카오 스토리도 나왔지만 카카오톡이라는 또 메시지 기능을 또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뭐랄까 쉬워지고 전화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 한 통해서 목소리 듣는 것도 참 좋은데 너무 온라인상에서만 하는 것들도 도가 지나치면 그 본질의 것들이 좀 많이 흐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겉면으로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은 게 또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냥 어떤 라이크 댓글 숫자 혹은 친구들 숫자가 또 좋다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네네. 본질적으로 내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내용으로 나의 것을 표출할 것이며 그런 게 또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줄 아는 마케터라면 네. 훨씬 더 앞에 어떤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능성이나 미래나 트렌드를 읽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네, 한 가지 조금만 이제 보충을 하자면 이게 미디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콘텐츠를 생각해보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뭐 보통 이제 1%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가 생산한 정보를 9% 정도의 사람이 큐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퍼다 날라요. 이런 정보가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전달하죠. 그러면 나머지 90%의 사람이 단순 소비를 하거든요. 미디어 환경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즉시적으로 모바일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글이 됐건 사진이 됐건 영상이 됐건 자기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우위에서는 시대로 가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루에 15분 글쓰기라고 하는 뭐 글잼 페이지와 그룹을 만들어서 또 운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으면 그게 브랜드가 되고 미디어가 되는 시대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김하사 뭐 팟캐스트이긴 한데 기획과 마케팅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좋은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다른 건 다 뭐 나중에 두고라도 테크닉적인 부분들이나 세밀한 기능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구나 하는 건데 미디어 환경이 이제 커진다는 거에서 의미가 콘텐츠 소비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어진다. 근데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에 자기가 설 수 있으면 자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를 참고로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베스트죠. 네, 대체 네.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그럼요.
것.
네. 네,
그게 바로 아마 1%이지 않을까.
네, 네.
산업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소셜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혹은 전략에 맞는 마케팅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5년 하시는 일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배운철 대표님과 함께 김하사 수다팟의 독특하지만 귀여운 2015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기양양
잘될 거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획하는 나와 마케팅하는 너야 팟캐스트로 뭉치게 됐어. 사탕보다 달콤한 수다 팟을 줘봐. 미너 빠져나올 수 없어. 김하사 궁합을 남지 김하사 인생을 즐기시며 김하사 문제가 안위 김하사 기대되지 우리의 모습이 DJ 시몽의 김하사 수다팟.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독자와 함께 고민해보자는 생각으로 집필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배운철 대표님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도서의 프롤로그인데요. 서로의 감신사와 재미있는 정보를 함께 이야기하고 꾸준함과 진실함을 통해 나눈다면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이용하여 판자를 타고 파도 속을 빠져나가면서 묘기를 부리는 스포츠 활동, 서핑 아시나요? 서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형 감각을 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또한 시대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 확장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발을 들어 내다보이는 미래를 캐치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사람. 기획자와 마케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2015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지식의 총량을 높여라 코너입니다. 지난 1부에서 소개했듯이 지식의 총량에 대해 새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김하사 수다팟이 정의한 지식의 총량을 높이는 코너는 특정 부분의 분석이 아닌 재미 요소를 포함하거나 다양한 이슈 등 김하사 수다팟의 방식으로 풀이하여 기획자와 마케터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하사 수다팟에서 전해주는 지식의 총량, 내 속 깊이 속속 흡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 이색 SNS 마케팅이 눈길이 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문화 콘텐츠 분야 혹은 뭐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고객 모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창작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의 특별한 SNS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는 뱀파이어인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면서 파멸로 치닫는 스토리인데요. 바로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하면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긴장, 호기심, 진땀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이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는 특색을 잘 살려서 소셜 마케팅에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합니다. 작품 컨셉에 맞춰 공식 트위터에서 자정 0시 미드나잇 마돈크라는 이름으로 포스터 캐스팅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캐스팅 공개 전에 캐릭터 포스터의 일부분을 퍼즐 조각처럼 공개해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캐스팅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생각했던 배우 거의 다 맞췄다. 정말 모르겠다. 너무 궁금했던 캐스팅, 자정까지는 기다리는 힘들었다는 등 뭐 미드나잇 마돈크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 혹은 뭐 이슈를 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하사 수다팟에서는 협찬 또는 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검색하셔서 문의를 해주세요.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에어 수다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주파수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는 김하사 카페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람 관계, 업무 고민, 이직 고민, 삶의 대화 등 수다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팟캐스트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멋진 명언 등 네, 김하사 수다팟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 주파수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닉네임 너또 흥먹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김하사에 인사드립니다. 출근 전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서서히 봄이 기다려진다고 하였는데요. 벌써 추운 겨울이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따뜻한 계절 봄이 오면 이곳에서 김하사 회원분들과 반가운 봄날을 이야기할 테고 카페 운영자분들은 또 열심히 활동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상 느껴지는 이곳의 분위기는 살아있는 카페,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는 카페입니다. 항상 김하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멋지십니다. 라고 네, 너무너무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생각 주파수.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닉네임 박나무님이십니다. 아빠와 평생 같이 살기로 목숨 걸며 약속했던 딸이 결혼을 합니다. 평생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했던 약속을 먼저 깨버렸으니 아빠로서 정말 다행인데요. 우리 딸이 시험에 최종 합격했을 때보다 결혼 날짜 정해진 것이 더 좋습니다. 와, 나무님, 따님이 결혼을 하시네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총회 하는 날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찾아뵙고 축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우선 저희 김하사 내에 계시는 회원분들이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저 또한 저희 그 박나무님 따님의 결혼식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신혼여행 갔다 오셔서 또 아기 낳으시면 아기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나무님 지속적으로 저희 김하사와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주파수 사연으로 당첨되신 너또 흥먹냐님과 박나무님에게는 영어 실력을 쑥쑥 키울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글로벌 21세기 인터넷 랭귀지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권은 김하사 쪽지로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2015년 탄탄하게 준비한 김하사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우선 크게 상반기 계획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획과 마케팅하는 사람들 첫 정모 테이크웨어 챌린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월 28일 김하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김하사는 운영 10년차가 되는데요.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함께할 2015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마인드맵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3월 7일 토요일에 있고요. 4월 달에는 다문화 가정 나눔 바자에, 5월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기획자와 마케터라면 한 번쯤은 꼭 참여해야 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참여 가능한 분들은 올해도 꾸준히 김하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공통 키워드의 소셜미디어. 저는 소셜미디어를 일상 흔들기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작지만 큰 흔들림을 주는 소셜미디어. 어쩌면 서로의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내가 쓴 글이나 컨텐츠에 반응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도 혹은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김하사 수다팟의 여러분의 관심 표현은 언제나 환영하는데요.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카페, 팟캐스트 팟빵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응을 표현해 주시면 김하사에서도 적극 리액션하고 기획자 마케터에게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상 흔들기를 시작해보세요. 기획자 마케터가 듣고 수다 떠는 김하사 수다빠 시즌 4 2부를 마칩니다. 바잉! <웃음>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네 네. 너무 강의 같지 않았을까 걱정이
아, 아닐 거예요 아마 네.